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5문이 하나님 한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답이 한 분뿐이시니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6문에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도 같으시고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했죠. 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여러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한 하나님만 계시죠. 그런데 그한 하나님께서 three persons로 존재하고 계시다. 그 three persons는 아버지, 아들, 성령님.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또 성령님이 아니고 성령님도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인데 이 구분이 되어 있는 그래서 three persons죠. 그러나 아버지 혼자만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아들 혼자만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령님 혼자만도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한 하나님이 이렇게 three persons로 존재하면서 그 본질이 같으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 삼위일체를 저희가 공부할 때두 가지 면에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 신학에 가면은 이제 이어뭐 영어로 저는 영어로 다 배웠으니까 이 ontological, 그다음에 economic, ontological trinity, 그다음에 economic trinity 이렇게 해서 그 삼위일체라는 거를 두 개로 분리하는데 ontological이라고 하면은 그이 삼위일체를 어떤 면에서 보느냐?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즉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각도에서 삼위일체를 보는 거고, Economic Trinity는 어떤 각도에서 삼위일체를 보느냐? 구원 역사 속에서 보여지는 삼위일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하나님이시고, three persons로 존재하시고, 본질이 같으시고, 권능과 능력이 동등하다 하는 거는 이 Ontological Trinity죠. 즉,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 수준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딱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성경을 읽어보시면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데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동등 안한것 같은 모습이거든요, 사실. 왜? 아들이 아버지를 순종하지 아버지가 아들을 순종한다는 면은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동등하다 얘기해 놓고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한 분이 한 person이 다른 person보다 좀더 높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Economic Trinity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해야죠. 우리가 분명히 동등하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낮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낮은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아들이 항상 아버지를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표현을 하느냐, 어떻게 푸느냐. 즉, 구원 역사 안에서는 제가 구원 역사라 그러면은 또 조금 설명이 필요할 수도가 있겠죠. 우리가 뭐 세상 역사를 배울 때, 뭐 한국 역사, 그러면은 뭐 간단하죠. 한국의 역사 아니에요. 그러면 글자 그대로 구원 역사. 그러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세상 역사하고 같은 시간에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 역사가 구원 역사의 그 이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컨텍스트가 되지만은, 그러나 세상 역사하고 구원 역사는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물론 세상 역사만 믿고 있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구원 역사 같은 거는 사실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역사를 배우면 구약으로 얘기하면은 이 뭐야 어시리아, 아수르, 한국말로 아수르 그 왕국이 지금 바벨론 왕국한테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벨론 왕국이 이제 한국말로 여기 번역된 걸로 하면 바사 왕국, 즉 펄시아 바사 왕국에게 망하는데, 그런데 저희는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사 왕국이 바벨론 왕국을 망하게 하는 그것도 사실 이 구원 역사가 하나님 뜻대로 흘러가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바벨론 왕국이 망하고 바사 왕국이 이제 이 힘을 내는 그런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데, 그러나 세상 이 역사에서는 이 바벨론 왕국이 바사 왕국한테 망하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하고 연결해서 보는 적은 없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바사 왕국을 일으켜서 그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서 성전 재건축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 역사에서는 그런 식으로 푸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세상에서는 구원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고 하는 것도 그 나라가 그런 일이 그냥 일어나는 걸로 보지, 그게 하나님이 창조서부터 계획해갖고 지금 내려오는 구원 역사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벤트로 세상이 바라보는 건 절대 아니죠. 그렇게 볼 수가 없죠. 그렇게 본다는 건 믿는다는 건데. 그래서 세상 역사, 그러나 세상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게 세상 역사의 그 목적이 뭐냐? 이 구원 역사가 잘 이루어져서 가도록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지금 일으키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구원 역사가 중심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그러나 그거는 뭐 학교 가서 배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그러면은 세상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구원 역사가 완전히 성취되는 그날에 끝나죠. 그리고 세상 역사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기억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가면. 지금은 쓸모가 있어요. 왜? 이 구원 역사를 이끌어가게끔 지금 흘러가는 그 내용이 지금 세상 역사를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 구원 역사 안에서의 하나님이 지금 그 삼위일체 관계 속에서 아버지, 아들, 성령님 관계 속에서 특별한 질서를 잡으신단 말입니다. 그 질서가 자진해서, 즉 발런테리예요. 서로 삼위일체 간에는 서로 이렇게 이 불화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들은 뭐 반대로 생각한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완전 조화예요. 완전 화목 아닙니까? 삼위일체.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참 저희한테 이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삼위일체의 조화가 깨진다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떤 건지 우리가 이게 지금 사실 이게 말로 표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삼위일체의 조화가 깨집니까? 여기에 항상 완전한 화목과 완전한 조화인데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 관계가 끊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참 설명이 안 됩니다. 왜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 건가?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뭐 보통 엄청난 은혜가 아니죠. 어쨌든 지금 이렇게 질서를 잡으시는데 발런테리예요. 굉장히 자진해서 기쁘게 이런 질서를 잡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아버지는 아들하고 다른 기능을 가지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보통 펑션이라 그럽니다. 다른 펑션들을 맡으시기로 그렇게 합의를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주로 우리가 뭐라 그러냐? 아버지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그런 펑션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구원 역사에 계획을 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또 그렇고 아들은 이제 그 모든 아버지의 계획을 직접 이루시는 그런 분의 그런 기능을 아들이 갖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이렇게 아들이 다 이뤄놓은 그 구원의 그 유익한 것들을 이제 교회에 적용시키는 분으로 그런 기능을 이제 가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 역사, 구원을 이루는 그 역사 속에서 구원하시는 일에서는 하시는 일을 다르게 가지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갖는 기능이 그 아버지가 계획을 하신 것을 다 이루어야 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저절로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그러면 아버지보다 낫느냐? 이 지위적으로 낮은 것이냐? 그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질서를 잡으시는, 그래서 이 성경이, 제가 한 군데 찾아드리면,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게 어지럽다의 반대는 이제 질서죠. 케이오스의 반대는 오르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구원을 또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구원이 창조 아닙니까? 새 창조. 근데 창조를 여러분이 보시면 공허와 뭐예요? 흑암과 뭐라고 돼 있죠? 공허와 흑암과 무질서죠. 근데 그거를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단어로 썼습니까? 예. 네. 혼돈. 그렇죠. 혼돈.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무질서예요. 케이오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까지 가는데 에덴 동산은 이제 그 무질서에서 완전한 질서가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창조입니다. 그래갖고 그 저 무질서의 모습을 죄하고 연결시키는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무질서에서 질서가 잡히는 것이 그래서 천국에는 완전히 확실한 질서가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질서를 반대하고 무너뜨리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바로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이 잡았던 질서가 뭐예요? 질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그 다음에 남편, 그 다음에 아내, 그 다음에 동물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아담과 이브 보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질서가 우리 창조된 걸 보면은 남편, 아내, 동물 이렇게 질서를 잡아주셨다고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런데 죄라는 건 뭐예요? 이 사탄이 동물로 찾아오죠. 즉 뱀. 뱀 자체가 사탄이라기보다는 그 뱀을 갖다가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탄이. 동물로 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 제일 밑에 걸로 와야 돼요. 왜? 이걸 뒤집어야 되니까, 이 질서를. 그래갖고 그 동물로 해서 아내를 건드려요. 왜? 즉 남편이 아내를 다스려야 되는데. 네, 들어오세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죄송한 게 아니라 저희는 와주시면 고마운 거죠. 저기 옆에 가서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은 지금 질서가 남편 안에 동물인데 뱀의 명령을 여자가 받고 여자가 하라는 대로 남자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잡혀놓은 그 질서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는 게 죄예요. 무질서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질서를 집안에, 가정에 잡아놓으셨고, 교회에 잡아놓으셨고, 이 세상 사회에 잡아놓으셨어요. 죄는 그걸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그 말세가 어떤 상황, 어떤 상태냐 이런 거에서 지금 이 하나님이 참 희한한 걸 사용하는데 뭐냐.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 말씀을 순종을 안 해요. 근데 지금 벌써 이제 그 시대가 보이지 않아요? 말세예요, 지금이. 그죠? 말세가 벌써 시작됐죠. 이제 더 이상 부모님 말씀을 순종을 안 합니다.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원이라는 거는 이 질서를 다시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구원을 이루실 때 그 삼일체 안에서도 질서를 잡으시고 일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그 질서를 잡으셨다고요. 그렇게 질서를 잡았다고 해서 지금 뭐 아들이 아버지보다 낮고 뭐 아버지는 높고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즉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이 하나님이 이 원하시는 질서를 지키고 사는 것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안 받았으면 어차피 저 질서를 망치고 뒤집는 것이 죄니까 당연히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를 안 지키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이제 제가 저는 뭐 그 이 인간의 권위를 갖다가 뭐 여러분들한테 그냥 억지로 막 그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질서가 지금 잡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뭐야 누가 누구를 순종하게 돼 있냐면은 보통 우리가 보통 말하는 평신도. 저는 그 평신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쓰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잘못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평신도.
보통.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보통이라는 게.
안수 안 받은.
그렇죠. 안수 안 받은 분이라는데 그게 왜 보통 평신도라고 그걸 불러야 되는지.
안수 받은 사람을 특별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가 그 뉘앙스를 잘 모르겠는데, 평신도가 무슨 뜻인지. 근데, 내가 이렇게 들어도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평민이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예. 오케이. 그러면 약간 좀 낫네요, 예.
집사나 권, 이런 거, 직위를 안 받은 사람들을 평신도.
그니까요. 그러면, 직분이라는 게, 그러니까 직분을 받은 사람들을 순종하게 돼 있죠. 그런데 직분을 받은 사람이 잘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인정하고 세우신 그 직분이 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희는 우리 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화요일날 성경 공부 때도 좀 말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뭔데 여러분을 가르칩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제가 뭔데 저한테 와서 배워요? 내가 어느 날 그냥 아침에 일어나갖고 오늘부터 좀 가르쳐 볼까? 그리고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런 권위를 안 줬으면 그럼 무슨 권위로 이렇게 여러분을 불러놓고 가르칩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내가 뭔데 저한테 배워요? 그냥 배워보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괜찮아요? 이게 지금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직분을 통해서 지금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직분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직분을 가진 자가 그 직분을 통해 그 권위를 받아서 그 권위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맘대로 하고 우리 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사람을 지금 뭐 어쩌자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를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물론 직분을 가진 자가 그 직분을 아예 그냥 개떡으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뭐 저부터 해서 내가 그러나 저한테 주어진 책임은 그 직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왜? 이게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 직분에 이런 일을 하라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 직분에 여러분을 가르쳐야 되는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배우고 저는 여러분을 가르치는 거지. 그냥 어느 날 아침에 뭐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어느 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얘는 괜찮은 것 같네 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게 너무 웃겨요.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 누가 가르치라고 한 거예요? 지가 뭔데 가르쳐요? 그리고 여러분은 저 사람들이 뭔데 거기 가서 배워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는 예 죄송하죠. 평신도가 평신도를 언제 그러라 그랬어 성경에. 그리고 요즘은 구원받은 지 한 며칠만 되면 나가서 전도하라 그러는데 저는 구원받은 지 며칠 된 사람은 좀 나가서 조용히 했으면 좋겠어요. 왜? 헛소리 한단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고. 그게 얼마나 기독교에 나쁜 영향을 줍니까? 알지도 못하고 떠드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이 지식이 주어져 있고 하는 거를 다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 시험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그게 다 테스트가 되면,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이제 컨펌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일 하라고 이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인정을 해주시고 일을 시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없이 그냥 우리 마음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원래. 근데 뭐 이제는 뭐 너무나 그냥 그렇게 안 하는 게 이상해져갖고 질서가 없어요. 무질서예요, 지금. 그래갖고 한 교회에서도요, 선생마다 가르치는 게 다 달라요. 한쪽은 칼빈주의 가르치면 한쪽은 같은 교회에서 알미니안주의 가르치는 이런 꼴이 돼버렸어요, 이제. 왜? 그냥 교회 와서 조금 괜찮은가 그러면 시켜야죠, 뭔가를. 아니에요. 테스트를 해보고 세우게 돼 있잖아요. 직분자들은 여기 보면 그들을 시험하여 보고 그리고 직분을 줘서 일하게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테스트 해봐야죠. 성경 지식이 있는지. 여기 성경에 그 있잖아요. 그게 쫙 나와 있잖아요. 그게 정말로 다 됐는지 그걸 시험을 해보고. 근데 뭐 한국 분들은 여러분이요. 한번 제가 거짓말인가 생각해보세요. 오늘 우리 동안이가 나는 목사로 부름 받았어. 그리고 한국교회를 가면, 그래서 이제 뭐 신학교 가고 뭐 하면 도안이가 목사 되는 걸 막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진짜 부름을 안 받았어도. 왜? 지가 받았다니까. 테스트, 시험을 안 해봐요. 저희 오피스는 강도사가 되고 나서도 계속 시험하죠. 그래서 교회 당회가 그럽니다. 야, 너는 아닌 것 같다. 그냥 집어쳐라. 그러면 그 전도사가 깊이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야, 교회가 봤을 때 내가 부름을 받은 거 아닌 것 같다는데, 나는 부른 것 같은데, 그래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질서가 없어요, 이제는. 전도사로 있는 사람을 누가 너는 목사하지 못해 이렇게 말하는 게 없어요, 이제는 한국교회는. 걔는 그냥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가 됩니다. 개런티예요. 왜? 자기가 부름 받았다고 하니까. 근데 착각이면 어떡할 거예요? 문제는 부름 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목사를. 뭐 들어보니까는 다른 대학교 다 떨어지고 할 수 없이 신학교 가갖고 신학교를 다른 대학교가 안 돼서 가는 곳입니까? 아니 처음부터 신학교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되세요, 여러분?
시대에 따라 달라.
맞아요, 시대에 따라 달라. 정확, 하여튼 너무 정확해 갖고 답이 무서워. 그러니까 정말 보세요, 그러면 이 질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질서를 뒤집는 것이 죄니까. 그래서 가정에는 질서가 있어요. 가정의 질서가 뭐예요? 이 아이들은 부모님을 순종해야 돼요. 아니 참 제가 저 전도사 있을 때 제일 화가 났던 게 뭐냐면은 전도사들이 그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지고 노는 거죠. 심하게 얘기하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야, 니네 부모는 너희들을 잘 이해 못한다. 전도사가 나이가 이제 젊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애들하고 얘기합니다. 이게 벌써 구식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니네들을 이해 못하니까. 근데 뭐예요? 나는 얘를 이해한다. 이제 이 얘기예요. 그래갖고 그 오히려 전도사가 그 부모와 애들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단한 인간이 되는 거죠. 애들이 그래서 전도사한테 이제 매달리게 됩니다. 아니에요. 전도사가 해야 할 일은 야 이것들아 가서 니네 엄마 아버지 순종해. 무슨 말이 많어 확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적이 어떤 거예요? 구식이기 때문에 이해 못해주기 때문에 뭐 어쩌라고요?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죄를 지라 그러면은 순종하지 못하죠. 그러나 죄 지라는 말이 아니고는 순종을 왜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해도 되는 것 같이 슥 얘기가 나와요. 왜? 아 너무 구식이잖아요 부모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죠.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는 세상에서 인기가 없어요. 싫어합니다. 또 가정에 있는 질서가 뭐예요? 아이들이 부모를 순종해야 되고 또 누가 누구를 순종해야 돼요? 오늘 여자분이 좀 많이 나오셔야 되는데, 그죠? 아내가 남편을 순종해야 돼요. 보죠. 몇 군데만. 우리가 먼저 이 에베소서를 먼저 보죠.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 22절부터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에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내와 남편의 그 관계를 이 두 가지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언톨라직 거하고 에코나믹 거하고 에코나믹 하고. 그러면 아내와 남편을 언톨라직 걸로 이해를 하면, 즉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현실에서 이해를 하면 동등하죠. 누가 높고 낮은 게 없어요. 남편이 높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 역사에서, 즉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아내가 남편을 복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런 질서를 잡았단 말이에요. 지금 아들이 아버지를 복종하는데 아들이 아버지보다 낮아서가 아니에요. 즉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는데 아내가 남편보다 낮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잡으신 질서예요. 즉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을 순종하는 거는 그 남편을 순종한다는 게 초점이 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거에 초점이 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남편도 할 일이 있어요. 남편은 그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목숨까지 버리며. 그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을 해야 되는데 죽기까지. 사실 아내치고 남편이 자기를 죽기까지 사랑하는데도 복종 안 하는 그런 아내는 제가 보기에 없어요. 그죠? 남편이 자기 해야 할 일만 잘하면 사실 또 쉬운 건데 남편들이 결국은 또 문제죠. 저도 뭐 고백을 해야죠. 우리 와이프가 여기 오늘 없으니까. 예. 네. 뭐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더라. 그런 근처도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무슨 예. 네. 진짜 하는 이 마음을 안 보고 하는 모습만 보면은 야 저건 사랑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결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저렇게 하면서 아내가 오히려 아내가 너무너무 순종을 하면서 오히려 복을 받죠. 왜?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 확실하게 증거하잖아요. 낮아서 아닌데도 순종하는 그 모습은 예수님이 하신 모습이죠. 바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모습 아닙니까? 복이에요, 복. 그래서 여자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다고 나옵니까? 여러분, 한 두 군데만 보고 싶은데, 먼저, 우리가, 디모데가 아니죠. 어디에요, 지금. 디도서를 찾고 있는 거죠. 디도서. 우선, 디도서 2장 말씀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말씀 먼저 디도서 이렇게 접어 놓으시고 베드로전서 3장부터 먼저 가서 보죠.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절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남편이 안 믿고 있으면 이렇게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복음을 이해하는 즉 그 남편이 그 남편을 순종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는 좀 뭐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 2절부터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여자들은 이렇게 예쁘게 꾸미는 걸 좋아합니다.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어떤 거를 가지고 예쁘게 꾸미느냐가 문제죠. 3절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그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할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예, 저도 와이프 보고 야 나를 주라 부르라 그러니까 절대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자가 언제 아름다운 거예요? 남편을 순종할 때. 그것으로 자기를 단장해라.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인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 여자들 머리를 꾸미고 뭐 금을 뭐 보석 뭐 옷을 뭐 아무리 예쁘게 입어도 그건 세상에서 아름다운 거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믿는 여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을 왜 싫어하시겠어요? 그러나 지금 삼위일체에서 배우시란 말이에요. 이건 여자가 오히려 복받는 모습이지 절대로 지금 여자가 모자라서 약해서 이래서 그러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면 아버지를 복종함으로써 그건 뭐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버지를 복종하는 것이 낮아서가 아니라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란 말입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자가 남편을 순종하는 것도 바로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늘은 제가 남편한테는 뭐 이렇게 말을 지금 많이 안 했는데 남편한테는 할 말이 많아요. 사실 성경적으로 하면은 모든 책임이 남편한테 가 있습니다. 가장한테 가 있습니다. 가장이 남자죠. 다 가장이 잘못하여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점점 저는 큰일 났어요, 지금, 밖을 보면. 이제 남자 같은 남자가 없어요. 기집애 같은 남자들만 있어요. 지금 자라나는 남자놈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기집애들이에요, 남자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애들 듣는 노래에서 여자애들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남자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니는 왜 남자 같지 못하고 예쁘장만 하냐. 정말 맞아요. 이게 남자들이 무슨 기집애들이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책임도 못 져요. 결혼을 해놓고 애는 놔놓고 도망가 버립니다. 특히 지금 뭐 그 마이노리티 그 뭐 흑인이나 지금 이런 데는요. 여자 혼자서 애 키우는 것이 그냥 놀몰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왜? 이 질서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를 깨놓고 뭐 잘 되기를 바라요, 지금. 이 나라는, 이 세상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저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한. 보세요, 지금 남자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꾸로 또 여자들도 이제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아요. 이제 오히려 남자를 지배하는 쪽으로 나가버립니다. 요즘 영화를 보시면 액션 히어로들이 여자들이 더 많아요, 이제. 여자들이 세상을 구원합니다, 그죠? 힘도 좋고, 예, 겁나요. 오히려 남자들은 기집애 같아서 겁도 안 나는데 여자들이 겁나요? 이제 보세요 여러분. 요 연속극이나 요 영화 같은 거 보시면 확 달라졌어요 지금. 이게 지금 다 질서가 깨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도 질서를 잡는 모습이기 때문에 질서를 깨트리면 이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구절이 디도서예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뭐 중고등부 학생이 한 150명이 되니까는 제가 참 베레벨 애들을 다 만나보고 꽤 오래 했잖아요. 한 7, 8년 정도 이렇게 하면서 정말 오래 베레벨 애들을 다 만나봐서 참 재미난 일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여자아이들이 전부 다 뭐 자기가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대단했어요. 여자애들이 그 선교 자기는 선교사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하도 마음이 아파갖고, 야, 그러면 선교사 부인은 누가 되냐? 심각해요. 선교사 부인이 된다는 애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왜 그 여자의 그 위치가 시시한 걸로 돼버렸냐고요. 왜? 왜 집안에서 아이들 키우고 그 남편 잘 내조하는 것이 왜 시시한 게 됐냐고요. 왜? 누가 시시하다 그랬냐고요. 이 세상이. 이 세상이 그런 여자는 한심한 여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근데 왜 기독교까지도 세상 말을 듣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구절 읽어주면 여자애들 아 제일 싫어해. 디도서 2장 3절에 보면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그리고 내가 거기서 한참 또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들어가야 돼.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이 여자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키우랍니까? 집안일을 하게. 그러나 집안일만 하면 완전히 바보가 돼버립니다. 요즘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도. 그냥 일도 안 하고 직업도 없고 나는 집에서 아이들 키우고 우리 남편 밥 잘해주고 지낸다면 밥통인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보시느냐?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인간들이 보는 눈이죠. 세상에서 여러분을 판단할 때 그러지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느냐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뭐 여자는 일도 하지 말고 뭐 학교도 가지 말고 그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을 키워야죠.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엄마의 하나님께서 주신 일입니까? 아니면 남한테 맡겨도 되는 겁니까? 성경에 자기 자식들을 키우는데 남한테 맡기라고 돼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면 우리 책임입니까? 제가 그 아는 안 믿는 여자친구가 하나 있는데 솔직하더라고요. 지금 뭐 제 나이잖아요. 자기는 일을 해요. 애가 아주 어릴 때부터 일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아무리 힘들어도 나가서 일을 한대. 왜? 애 키우는 게 더 힘들대요. 그래서 야 내가 그랬어요. 너는 그래도 솔직이나 하다. 물론 상황이 더군다나 이민사회 이민이라는 거를 지금 이 2세들은 이해 못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로 이게 황당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자라나던 나라에서 이 언어도 안 통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나라에 자기 가족을 다 가져가서 거기서 산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인가? 그래서 이민사회라는 그 특징이 있는 그런 이 시대에서 물론 이게 제대로 안 지켜진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하나님도 제가 보기에 이해합니다. 그걸. 그러나 원칙을 얘기를 해야죠. 원칙까지 무시해버리면 그럼 끝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칙대로 하지 못한다고 해서 원칙을 무시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죠? 원칙은 인정을 하고 그 원칙대로 가도록 노력을 하되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왜 특징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못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왜 하나님도 안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원칙을 무시하면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원칙이 있어요. 성경에 요즘같이 아이들 키우는 원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부모님을 이 정도로 깜깜한 8시, 7시나 돼야 몇 시간 얼굴 보는. 그 외에는 못 봐요, 자기 부모를. 애들이 자라나면서. 그리고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면, 이게 도둑놈 심보입니다, 이건. 물론 세상적으로는 잘 될 수 있겠죠. 저는 영적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야 뭐 그렇게 해도 뭐 잘 성공할 수 있겠죠. 성경이 구식이 돼버렸어요. 고리타분한 소리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죠? 그리고 이런 소리 하면, 하나님도 내 사정을 몰라주네. 이렇게 되는 제가 그래서 그 자라날 때, 저는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 했을 때, 부모님들이 항상 얘기해요. 우리가 애들 때문에 이민 왔는데. 제가 그래서 그 말, 바로 그거라고. 애들 때문에 이미 왔는데 왜 그러냐고. 그렇잖아요. 애들 때문에 이미 왔는데. 그리고 기독교 인해서 그런 일이 나왔을, 이 말이 나왔을 때는. 정말 애들이 영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이미 왔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또 이상해지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 집안일. 요즘은 대학생들 이렇게 보면은 부엌에서 뭐 한번 이렇게 쿡을 해봤어야지. 끝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저 아들, 딸 시대 되면 이제 김치찌개도 한 번 못 해 먹을 것 같아. 해봤어야지. 집안일 하도록 가르쳐야죠. 그게 왜 나쁘냐고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아세요? 자, 그 하나님이 여자한테 맡겨진 일 중에 최고로 귀하고 고귀한 일이 뭐예요? 그 자식들 키우는 겁니다. 엄마밖에 할 수 없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거 못합니다. 엄마밖에는. 그걸 못 받고 자라나면 어떻게 잘 되겠어요? 그러나 또 애가 어느 정도 커서 예? 집에 또 있기도 너무 이제 뭐 청소도 뭐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김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애가 없잖아요. 그래서 김 집사님을 잘 이렇게 챙겨주는 그 한도 내에서 나가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라 그래 누가? 그러나 이것만 잘 좀 이해해 주시라는 겁니다. 세상이 바보라고 생각하는 그 위치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는 아름답고 귀한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있으시면서 예? 집안 청소하시면서 애들만 키우고 계시는 거 절대로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창피해요? 그게? 아니 나는 참네.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창피해야지. 이게 거꾸로 됐어요. 이제는 창피해야 할 사람이 안 창피하고 창피 안 해야 될 사람이 이제 창피해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요 이 목사들도요 목사 와이프 정도 되면 뭐 유치부나 뭐 유년부 정도 맡고 피아노 정도 좀 치고 네? 뭐 한글 학교니 뭐니 그 정도 하는 그 정도가 안 되면은 이거는 이 사모는 밥통 사모죠. 제가 그래서 대어빌로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이 나를 목사로 불렀지 우리 와이프를 부른 게 아니다. 우리 와이프는 그냥 내버려 두라. 왜? 우리 와이프는 나 잘 챙기라고 하나님이 주셨지 지금 딴 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나 잘 챙기고 우리 애들 잘 챙기고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뭘 부르셨어요? 우리 와이프를. 뭐 사모님도 직분이에요? 그게 어떤 데는 그렇게 됐어요. 사모님이 직분이 돼버렸어요. 그죠? 교회에 여자분이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해야 되면 그 여자분을 상담하라고 하나님이 누구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목사에게. 사모한테 맡겼어요? 하나님이? 언제 사모한테 그런 걸 맡겼어요? 사모가 무슨 직책을 갖고 있어요? 뭘 하라는 거예요? 사모 보고 하나님이 지금. 남편 잘 섬기고 애들 잘 키우면 된단 말입니다. 그게 시시하고 나쁜 걸로 지금 얘기가 되니까 이상하게 됐지. 그게 귀하고 얼마나 고귀한 거로 얘기가 되면 그렇게 안 되죠.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자분이라도 목사가 가서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목사한테 그런 걸 맡긴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뭐 여자니까 와이프 너가 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아,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정말. 우리 맘대로 해 그죠? 그래서 이런 게 가정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나라에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 법을 지키고 살게 돼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짓게 만드는 법까지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면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짓말 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이 나라 법을 지키면서도 살아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도 질서가 있고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부모님을 순종하게끔 가르쳐야 됩니다. 난 그래서 참 성경을 좋아해요. 왜? 아이들을 요즘 저 교육학에 가면은 아이들 때렸다간 야만인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아이들을 때리라고 돼 있어요. 안 때리는 것은 그 아이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나 교육학을 전공한 PhD들이 하는 말은 어떻게 지금 요즘 세상에 야만인이냐 애를 때리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순종하겠어요? 교육학 받은 PhD 그 박사님들을 순종하겠어요? 근데 애들 때리다가 감옥소 가면 어떡해?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다 감옥 간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네,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다가 진역 간 사람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자기 화풀이 하라고 무자비로 때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건 완전히 지 화풀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데려다 놓고 우리 기분 나쁜데 애들이나 패자. 완전히 뭐야 그건 또. 하여튼 참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가 아버지들 중에서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를 용서를 안 해줘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서 회개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야야 나 용서 안 해 난 이래라고 얘기 안 해야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애들이 지금 똑같은 심정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를 용서 안 하는 게 뭐? 그래갖고 며칠 동안 얘기도 안 해. 하나님이 한번 여러분한테 그래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한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정말? 그 다음 날이 오기 전에 해결해 줘야죠. 용서가 됐다는 걸 보여야죠. 왜?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인데. 애를 돕는 게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하시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든 원리예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대해주고 있는가? 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럼 내가 아들이야? 그럼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는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모든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분이 하신 일을 알아야 내가 이제 어떠한 현실을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무슨 뭐 박사들의 이야기를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세상이 인정받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인데 그 세상한테 왜 인정을 받으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세상이 날 알아주면 뭐가 어떻게 되길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뭐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뭐 제가 두서없이 그냥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를 해버렸는데 결국 결론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 우리 목적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자체가 커뮤니티예요. 그죠?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 그 커뮤니티의 릴레이션십 그들의 관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우리가 서로 어떤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 뭐 남편과 부인, 어떤 관계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가 3일째 안에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본입니다. 괜히 그냥 3위일체를 교리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 3위일체 자체가 이제 나의 삶의 모습이요,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어느 정도로 서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서 바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살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 천국 삶이 벌써 시작돼서 이제 여기서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 즉 이 성경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으로 그걸 해가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즉, 저 삼위일체의 현실을 지금 우리가 증거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를 받아 이제 우리가 다 완전하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구원이 완전히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날 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과 우리 교회의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먼저 남자분들이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아이들, 자기 아내,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사랑하게끔 요구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것이 이루어져야 뭐 다른 것들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무릎 꿇고 그 하나님에게 매달릴 수 있는 거는 그 하나님이 벌써 우리에게 어느 정도 사랑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셔서 죽기까지 하시니 저희가 이제 완전히 무릎 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지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먼저 죽기까지 그렇게 부인과 아이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럼 그쪽에 무릎이 안 부러질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절로 됩니다. 그 다음부터 묻지도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명령도 안 해도 저절로 합니다. 왜 복음이 그래요? 복음이라는 게 이게 그냥 무슨 세상 방법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냥 삼위일체라는 거를 무슨 이론적으로 아 그런 교리 절대 그렇게 이해하시지 마세요.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런 거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내 현실이에요. 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교리가 나를 완전히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을. 진리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삼위일체가 부족한 게 없죠. 부족한 게 없어요, 삼위일체. 그런데 모든 창세 전에 이거 이렇게 삼위일체만 있었어요, 그죠? 세상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 시간도 없었고 뭐 스페이스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창조를 해서 완전하게 구원이 성취되면은 뭐가 변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요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즉 구원이라는 거는 여러분과 저를 이 삼위일체 커뮤니티에 초청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몰라요. 오늘 하도 더워갖고 지금 브레인이 잘 펑션을 안 하는데 브레인이 잘 펑션할 때도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우리 같은 인간들을 삼위일체 그 관계 속으로 초청을 하셔서 영원히 이제 같이 지내시겠다는 겁니까? 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가까이 하기도 싫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알거든요. 아유.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지금 김요한 목사를 이렇게 가까이 하는 거는 제가 사실 어느 정도로 더러운 걸 몰라서 그래요. 아시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나 제가 이때까지 살아온 그냥 뭐 그냥 일일이 다 아시면 아마 오늘 다음 주부터 안 나올 거예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의 그 모든 걸 다 알아버리면 에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생각이 막 들려봐요.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어떡해 이거. 다행이죠. 못 들어서. 마음에 이게 갖는 게 다 보이면 어떡해 이거. 얼마나 다행이에요, 안 보이니. 그런데 여러분이 그래도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배우고 하는 게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이해는 가요. 모르니까 와서 앉아있지. 근데 하나님은 왜 나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더러운지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로 더러운지. 근데 왜 그렇게 아시면서도 내가 좋다는 거냔 말이에요. 왜?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머리로. 내가 봐도 내 자신을 좋아할 것 같지 않은데 다 알면 근데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란 말입니다. 트리니티 커뮤니티로 초청이 됐습니다. 어느 뭐 타운하우스 동지나 뭐 어느 동네에 가서 살면 뭐 이거보다 좋겠 트리니티 동네입니다. 삼위일체 커뮤니티 거기에 초청이 돼서 영원히 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어느 정도로 사랑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모르면 안 되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사랑해요? 말로 표현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진짜 완전 사랑 아니에요.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게 어느 정도의 하나님이.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제가 읽어드리죠. 예,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인데 예수님이 뭐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이 삼위일체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 예수님 아들을 사랑하는 만큼. 이게 어떤 사랑이냐고요? 이건 뭐 어떻게 해요? 이제 아버지가 아들 사랑하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삼위일체와 관계를 갖고 사는 겁니다. 그 삼위일체 관계에 참여하며 사는 겁니다. 그 삼위일체 안에서 그 삼위일체가 서로 사랑하는 만큼 저희도 사랑받고 사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결론입니다. 구원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나는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지금 복을 받고 내 현실이 어떻고 다 나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관계를 통해서도 그 관계, 부모와 아들 관계, 부모와 딸 관계에서도 그 관계, 우리가 증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현실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자면 남편을 사랑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진해서 왜 예수님도 그렇게 자진해서 아버지를 순종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자진을 해서 남편을 순종할 때 이게 어느 정도의 예수님 모습을 증거하게 되는 건지 꼭 기억하세요. 이건 남자가 시기해야 되는 복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남자가 시기해야 될 복이 여자들한테. 애를 낳는 고통입니다. 요즘은 또 이렇게 남자들이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장인애들도 되게 힘들었다고. 아니, 여자가 들으면 화날 일이에요, 지금. 남자가 곧 장인애들도 고통이 있대. 근데 제가 그 말은 좀 알죠, 저도. 제가 그래서 그 애 낳고 있는 우리 와이프를 향해서, 야, 네 쟤 때문에 이렇게 아픈 거야. 그랬는데 웃지도 않더라고요. 웃어달라고 한 소리였는데. 진짜 사모니까 욕도 못하고 너무 아파갖고 그러는데 근데요 그 아픈, 진짜 죽도록 아픈 것을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이 예수님의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해산곳도. 그래서 여자들이 그걸 통해서 더욱더 복받는다고 성령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즉, 이 새 생명을, 즉,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해산고통 같은, 아니, 그거는 비교도 안 되는, 근데 그걸 해산고통이라고 예수님이 비교해 주시는 걸로 여자들은 그냥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표현해 주시니까 해산고통이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참, 예, 여자분들이요,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시면, 오히려 기쁨을 가지고, 그죠? 순종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순종하고 싶어서. 그리고 또, 남자들도, 올바로 깨달으면, 그 부인과 그 자식, 이제 목숨을 바쳐서 다 사랑을 해야죠. 사실 그렇게만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목사가 다루는 문제, 교회의 문제는 사실 다 집안 문제거든요. 집안 문제 아니고는 별로 없어요, 사실 문제가. 그러니까 요대로만 해주면 교회에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정말 없어요, 문제가. 그렇죠? 기도하고 마치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를 그 교리를 배우며 저희가 참 많은 진리를 배웁니다. 참 귀하게 이렇게 삼위일체 안에서도 질서를 잡아주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저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질서를 잡으신 그 뜻을 잘 헤아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잡아주신 그 질서들을 우리 삶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게 누가 높고 낮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닌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모두 다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